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스가랴서로 모시겠습니다. 스가랴서 지금 서문으로 조금 여러분들을 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스가랴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자란 뜻인데요. 베레가의 아들로 성경에 보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베레가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는 의미이고요. 그의 아버지는 정한 때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잇도입니다. 그러니까 잇도의 아들 누구겠어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베레가지요. 그리고 그 아들 스가랴, 이렇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 스가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가계도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풍부한 의미를 가진 일련의 이름들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남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아마도 하나님의 그 크신 격려가 암시되어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의미가 스가랴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스가랴는 시브리 사람들 중에서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28명이나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교사들 가운데는 그래서 본소에 등장하는 스가랴를 아마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순교했다고 말씀하신 그 스가랴와 동일한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러한 가능성을 부인하지만 유대인의 그 탈굼에서는 스가랴가 성소에서 죽임을 당했고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느헤미야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잇도가 제사장 가족의 대표자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는 것을 아마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의 역사를 잘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는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책 4권 5장 34페이지에서 바룩의 아들 스가랴의 살육은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직전 열심 당원들에 의해서 성전에서 저질러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약간 혼동이 오곤 합니다. 또 다른 흥미있는 관찰은 구약이 사실상 스가랴의 예언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서는 구약의 끝에서 두 번째 책이지만 신약은 연대기 순서로 볼 때 또 다른 스가랴, 즉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의미와 그의 아들 엘리사벳, 누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라는 의미에 관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분향단 앞에서 섬기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스가랴는 분향단 앞에서 섬길 때 400년 동안이나 침묵이 흐르고 있었던 그 침묵을 깨뜨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의 당신의 맹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스가랴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 예언은 BC 520년경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스가랴는 아마 학계보다 더 젊었을지 모르지만 학계와 동시대 인물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되는 스가랴서 5장 1절이라든가 6장 14절을 보면 학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소의 묵시적인 특징을 또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상들은 다니엘서, 에스겔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이상들과 상당히 그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과 에스겔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땅 밖에서 그 책을 썼단 말이죠. 스가랴는 이스라엘 땅 밖에 있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땅 안에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 그리고 요한 등이 모두 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책을 썼다는, 그 성경을 썼다는 아주 흥미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직 스가랴만이 그 묵시적인 이상을 기록할 때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이 어두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스가랴는 소망과 휴거의 그 모든 이상들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는 다른 소선지자들보다 메시지에 관해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스가랴서는 흥미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성경, 중요한 책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여러분들이 뜻을 갖고 이 스가랴서를 함께 상고하신다면 아마 큰 도움, 영적인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입으시리라 확신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스가랴는 학계와 동시대 사람이었고 그의 성경은 학계의 성경과 직접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알고 지냈고 같은 시기에 같은 백성들을 상대로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언은 좀 달라요. 그 예언들은 비록 같은 시대에 같은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서로 구별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학계는 성전의 기초를 바라보고 앉았습니다. 즉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실천적인 인물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스가랴는 좀 달라요.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하룻밤에 10개 이상의 이상을 보았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많은 이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듯 스가랴는 이상에 나름대로 크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많은 그런 분이고 학계는 실제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같은 시대에 같은 문제로 같은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선지자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하고 있지만 각각 각자의 독특한 방법을 따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이러한 유형의 선지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상을 볼 줄 알면서도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왜 그렇죠? 꿈만 꾸는 사람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꿈만 꾸는 사람은 실천적인 면에서 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실천적인 사람은 좀 또 이상이 부족한 단점들이 있죠.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요소가 서로 조화를 잘 이룰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1장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제 묵시적인 환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서 처음 그 여섯 장은요.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예언과 천년 왕국에 대한 것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0개의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스가랴에게는 이러한 10개의 환상 모두가 하룻밤 사이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따라서 저는 이것을 행운의 밤 역사다 이렇게 부르고 싶고 매기 목사님도 그러한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좀 보면 서원과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스가랴서 1장 그 앞부분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절은 스가랴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 전체의 서원 역할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장 1절을 볼까요?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자 여기에 보면 다리오 왕 10년 8월 이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후 다 자기들의 그 조국으로 귀환해 있던 기간이라는 점에서 본 예언서가 이방 왕의 통치 시대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나 유다에는 모두 왕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왕통이 왕의 보좌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방의 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리오 왕 2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은 학계 선지자가 처음 예언 활동을 시작한 그런 해와 동일한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학계와 스가랴 두 선지자는 같은 기간에 동일한 백성들에게 예언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학계 선지자는 그 해의 6월에 예언 활동을 시작했고 스가랴는 그보다 두 달 늦은 때에 예언 활동을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주전 520년경이었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11월을 제외한 9월, 10월, 12월에 예언이 이제 학계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에 반해서 스가랴는 달라요. 학계 선지자에게 예언이 없었던 11월에 이 예언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것은 여러분 학계 선지자가 사용한 것과 똑같은 표현 방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스가랴 선지자 역시 학계가 말한 것과 동일한 권위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과 동일한 표현이 본 책에만,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에만 몇 차례 나오냐면 하나, 둘, 셋, 14차례 언급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스가랴서가 총 14장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매장에 한 번씩 나타나는 그러한 경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본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강조하는 또 하나의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 듣고 우리가 2절부터 나누게 되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 주신 경고의 메시지로 2절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찬양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다음에 이제 살펴보게 될 그 2절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 주신 경고의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주장하고 이스라엘에 돌아온 남은 자들에게 그들의 포로 이전의 조상들이 밟았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을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볼까요?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가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따라서 스가랴는 그들에게 이제는 그러한 결과로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었으니까 똑같은 과실, 똑같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장 3절로 가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러한 명칭은 우리에게 있어 매우 낯익은 표현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명칭들이 비록 우리가 그것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진정한 의미가 여러분 이 성경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쉬운 두 번이나 언급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잘 암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만군이란 말의 시브리어는 사바 또는 사바우스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섬김, 능력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분의 백성들에게 무한히 임하게 될 축복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파우스트 박사의 정의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매우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약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긍휼의 풍성하시며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와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의미로 스가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명칭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적은 양의 긍휼을 필요로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입니다.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하는 거죠.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긍휼에 부유하시며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긍휼을 얼마든지 베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긍휼이 필요한지 몰라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긍휼입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을 스가랴는 소개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칭이 본절에서만 세 번이나 걸쳐 언급되고 있고 그것은 4절과 6절에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신 거죠. 또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언급된 4절을 한번 더 볼까요?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것도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매우 실질적인 경고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내가 그들에게 보낸 선지자들의 경고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었노라. 나는 그들에게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보내었노라.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이러한 선지자들을 보내었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도 또 그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5절입니다.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옛날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하는 거죠.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야, 그리고 요엘과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조상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다 죽어 바벨론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자신의 조국에 매장되기를 원한 그들이 이방 국가인 바벨론 땅에 장사되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애굽에 내려갔던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실 거고요. 요셉을 기억할 건데 자신을 애굽 땅에 장사하지 않겠다는 것을 굳게 약속하게 됩니다. 야곱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조상의 유언이 무엇인지 잘 알고 오늘까지 그 이르고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묻히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족장과 하나님을 섬긴 경건한 이스라엘 자손의 소망은 죽은 자들의 부활 때 자기들의 조국 땅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동문 앞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 감람산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올라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한국식으로 설명하면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꿀벌통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꿀벌통을 이렇게 쫙 놓은 것과 같으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랍 사람들이 그것들을 많이 훼손시켰지만 그것들이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서 다시금 복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세상에 올 때 이 동쪽부터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매장지를 삼았던 것이죠. 저 자신은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그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휴거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렇게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 재림하시게 되는 거죠. 대신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부활시키셔서 지상에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셔 거기서 만나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당신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오시는 것은 그때가 아닙니다. 먼저 세상에서 대환란 기간이 끝난 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기 위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기에 구약의 성도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그들이 대환란 전에 부활하게 되리라는 것이 전혀 암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란기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서서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예언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